성도 여러분, 성전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며 목숨을 이어가던 앉은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던 이 앉은뱅이를 치유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도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유대인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이 앉은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결과적으로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이스라엘이, 아니 예수님을 죽인 당신들이 사실은 영적인 앉은뱅이였음을 폭로하는 것이었죠. 그 폭로에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통해 막대한 이권과 수입을 취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을 부리는 만몬 우상 숭배자들이요, 종교 사업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붙잡음은 3장에 병고침을 받은 앉은뱅이가 사도들을 꽉 붙드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가 사도들을 붙드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붙들임이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붙잡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실제로 앉은뱅이가 사도들의 곁에 바짝 부터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어깨에 매달린 상태를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직 홀로 서기가 두려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도들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직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혼자서 여전히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냥 앞이 깜깜해지고 그냥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 그리고 혼자서 말씀을 읽고 붙드는 것이 여전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장의 목자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 줄 믿음의 사람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평온지기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요, 마당인 목장에 바짝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한 건 요즘 우리 전체 주일 목장 연합예배 참석하는 성도 대비 목장에 함께 참여하는 출석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꾸물을 통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은 것은 결코 똑같은 붙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오히려 가로막고 그들을 가두기 위한 붙잡음이었죠. 그들의 붙잡음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한 붙잡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런 면에서 모든 인생을 두 갈림길에 세웁니다.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외면하고 뿌리치고 있는 손인가. 우리는 우리의 손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은 어떤 손인가? 주님을 붙드는 손인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에 붙들린 손인가? 얼마든지 우리의 손은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손이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 아내나 남편이 이제 좀 은혜를 받고 열심히 목장 모임에 나가보려고 하고 나도 누군가를 섬겨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이지는 않습니까? 당신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붙잡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러다가 신학대학 간다고 하지는 않을까, 저러다가 대학은 갈려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야, 대학 가서 이거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지. 시험 기간엔 적당히 해. 예배 빠지고 학원 가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자기만 이해하는 겁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 바꿔버리죠.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선택을 붙잡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굉장히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 글 많이 성도님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의 저자 아이들먼 목사님이 한 교회에 초빙을 받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집회가 마치고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라고 상담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꼭 한번, 오늘 말씀드리니 목사님이 꼭 한번 자기의 사위감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대체로 목회윤리상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고 상담하게 하지 집회로 온 강사가 결코 그 성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전후 사정을 다 듣고 양해를 구했는지 어쨌든 한 성도의 사위가 될 젊은이의 핸드폰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전화를 걸었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내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시 만나서 점심 식사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반신반의하고 던진 겁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 청년이 자신의 초대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목사와 무신론자의 점심 식사라 참 어색하기만 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그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아주 말이 잘 소통되면서 죽이 잘 맞았답니다. 몇 시간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의 사연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한 번도 복음에 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함께 기도한 뒤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몬 목사님이 그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뒤에 그 지역에 아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참 적시에 그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기막히게 교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라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목사를 통해 그 청년을 소개시켜 목사님과 그 교회에 이 청년의 믿음이 아주 쑥쑥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더 큰 기쁨이 밀려왔던 겁니다. 그 뒤로 1년이 넘게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려서 받아보니 그 청년이었습니다. 8개월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요즘 장인과 자주 부딪혀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장인은 자꾸만 그에게 믿음의 속도를 늦추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 먼저 신앙을 갖게 된 장인은 사위가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11조부터 내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위해 일을 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건 좋지만 광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이러면서 신앙생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지만 아니 믿는 건 좋지만 십자가는 그만 내려놓는 게 어떤가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고선 걸림돌이 된 사도들을 사로잡은 사두개인들의 손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인생의 집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신 예수님 없이 지어진 집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손입니까? 아니면 주의를 가로막기 위해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손입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붙잡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결박했던 이유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활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의 부활이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 또한 부활할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음을 드러내었던 겁니다. 앉은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오늘 구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착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 예수를 죽인 자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사도들을 신문하는 그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자명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격분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모습을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정치범으로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누명 씌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거부당하고 성도들을 향한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죠. 여러분 근데 만약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이었다면 역사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소멸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고난과 핍박이 더욱 그 복음을 전진하게 하였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생명력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복음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지난주 보았던 3장과 그리고 10장과 11장만 제외하고 사도행전 28장의 모든 장에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위협과 고난과 핍박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쪽은 아주 집요하게 끊임없이 핍박을 했고 한쪽은 또한 집요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겪을 이 모든 상황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고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사람의 몸도 물질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다 우리를 묶어둘 수 있고 우리는 그 환경에 매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을 둘러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2장 11절에서 12절로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증인은 묶을 수 있어도 그 증인의 입에서 나온 증거된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 증인의 입을 떠난 그 메시지는 이제 성령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복음을 가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 핍박 위에 성장했고 기독교에는 성도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가 위로받으며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한 자매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던 한 주였습니다.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아주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이 더 아름답게 정말 사랑스러운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때 그 남편은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시작했고 그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감시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에 이 자매가 목장 모임을 참여하는데 한 번은 교회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휘발유통 들고 내가 교회를 불사질러 가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진짜 복음의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는구나.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또 상당한 어떤 면에서는 목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큰 염려였고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 자매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과정을 잘 견디면서 이겨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자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정말 또 가정교회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사도들을 가두고 이틀이 되어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고난이 사도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으로 다루었던 이스라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사로잡고 가운데 앉혀놓고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여러분, 방금 그들이 늘 드나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된 앉은뱅이가 처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지금 모두들 그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심문하죠. 그들에게는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따라서 대체 성전의 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종교적인 절차와 형식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 속에 그들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 결코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고침받은 그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묻지도 않고 그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0장에 1절 2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을 쏘아붙이는 이 배경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은 직후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승부를 보려는 태도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권세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성전들의 제사용품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에 드려진 양의 수가 무려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25만 마리, 2만 5천 마리가 아니라 엄청난 양이었죠. 백성들이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양을 고향으로부터 같이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양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이 제사용품으로 적합한지를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백성이 가져온 멀쩡한 양을 불합격 처리하고 성전에서 파는 양을 다시 사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양은 굉장히 비쌌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독점하는 직영점에서만 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방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양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양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도로 가져갈 수도 없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성전 직영점에서만 그걸 팔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불합격 판정받은 흠 있는 양이라고 했으니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헐값에 팔았을 것이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꼴을 먹인 값도 나오지 않는 아주 극심한 손해를 보았겠죠. 그런데 방금 내가 팔은 그 불합격 판정받은 양이 온전한 양으로 둔갑이 되어 아주 비싼 값에 다시 직영점에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차익금은 대제사장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분통이 터졌던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그 권력이 너무 강하니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을 때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드셨죠.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는 조금도 과장법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성전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연히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그들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죠.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복음과 종교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과 종교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을 그냥 하는 것일 뿐이고 신앙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에는 참여합니다. 종교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에는 동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절대로 흥분하는 법이 없습니다. 흥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흥분하죠. 기뻐합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종교인인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신앙인인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교생활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종교인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신앙인인가? 신앙인들은 형식에 별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형식이 매우 중요하죠. 아니 왜 자꾸 이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일어나라고 하고 또 앉으라고 하고 왜 자꾸 손을 드느냐, 찬양하다 말고 왜 통성기도 하느냐, 왜 예배 순서에 은혜 나누면 왜 넣느냐, 시간만 길어지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의식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독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에 꼭 오타를 찾으시면 예배만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찾아오셔서 두 군데 오타 있다고 꼭 알려주시고 가시는 분이 계신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저희 교회 성도 얘기하죠, 제가. 이분은 시력이 대단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적 시력도 좋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신앙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으로 충만한 종교에는 복음을 오히려 대적하지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형식이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세상 종교는 여러분 생각보다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 비진리를 저항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종교와는 겉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리는 것이 바로 중세 천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로마가 300년의 모진 핍박, 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때 드디어 313년에 그 모든 인내의 세월을 끝내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죠.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이 불이익과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받지 않으면, 세례 증서가 없으면 공직에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게 국교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질문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아야 할 자들은 바로 자신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 총독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종교화되기 시작하자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늘 말씀에도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안나스를 비롯해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뭐 이 이름뿐이었겠습니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그 사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무려 이 당시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기까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85명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전의 종교는 철저히 세속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뼈 때리는 말로 대답을 하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뭐 해야 한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조형입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재판정에서 누가 피고인이고 누가 재판관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베드로가 10절과 같이 답변하지 않고 그냥 이 병자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고쳤다고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공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10절에 이어서 11절과 12절에는 아예 베드로가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것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반감만 키우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포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물타기하고 희석시켰을 때 복음은 활력을 잃고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고 전혀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세속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뿌린 교묘하고 독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얘들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모두가 주목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속이지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힘을 가지고 다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은 쪽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권세자, 문벌 좋은 자, 가진 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죠. 늘 성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 소수로 사는 법, 약자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이 인내가 로마 제국을 이긴 믿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2000년이 지나 오늘, 바로 오늘 이 땅에서도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결코 우리 인생을, 우리 일생을 책임져주지 못할 세상의 것들을 모퉁이돌, 머릿돌 삼아 헛된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것은 그래도 돈이지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지, 내가 권력이 없으면 인맥이라도 있어야 성공한다고 믿기에 오늘도 좋은 연주를 놓기 위해 열심히 찾아 다니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나무인으로 다른 사람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태생이 영 현찮아서 그냥 스펙이라도 좋아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혹시 믿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올려놓은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때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억을 물려주었는데 100억을 만드는 자녀로 기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00억을 물려주었는데 1억을 남기는 자녀를 기르고 싶으십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여러분은 1억을 물려주었는데 100억을 만드는 자녀로 기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00억을 물려주었는데 1억을 남기는 자녀를 기르고 싶냐는 것입니다. 답은? 말하면 잔소리죠.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카피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전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가 추구하는 당연한 상식이고 축복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아무도 묻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1억의 종잣돈이 100억이 되었다는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말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00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자녀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면 그것은 복받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욕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만약 100억을 물려주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니 선한 신실한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 써서 없앴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소비적인 삶을 산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정말 멋지게 산 삶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 예수를 진정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후회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은 일생이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복된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